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만드시기 위하여 가신 주님, 이제 조만간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진리로부터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며 자기 귀를 가리켜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는 때에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또한 지금 이 마지막 때 행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며 또한 아버지와 깨달으며 더 마음을 여미고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9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로잡혀갔던 장로들의 남은 자들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말들이라. 여코냐 왕과 왕비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목공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에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판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을 통해 말하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됐던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에게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집들을 짓고 거기서 거하며 정원을 가꾸어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아내를 얻어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위해 아내를 얻고 너희 딸들은 남편들에게 주어 그들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하며 거기서 증대하여 감소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가게 하였던 그 성읍에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화평 가운데서 너희가 화평을 지닐 것임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의 선지자들과 너희의 점쟁이들로 너희를 속이지 않게 하고 너희가 꾼 꿈들에도 경청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함이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일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니 내가 너희를 쫓아 몰아내었던 모든 민족들의 민족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던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비록 그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종처럼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무조건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하여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정해주시고 열두 아들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결국 이 땅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 후에 그들을 이 땅의 제사장의 민족 즉 옛날엔 종살이 하였지만은 이제 그들이 주인 노릇하는 이런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들이 낙심할까 봐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때가 차면 70년이 차면 너희를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들, 딸 낳고 집 짓고 정원도 가꾸고 절대로 너희 인구가 줄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화평을 구해라. 그곳에 사는 동안에 화평을 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죠. 여기에 화평을 주옵소서. 왜? 그 이유는 그 성읍의 화평 가운데서 너희가 화평을 지닐 것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죠. 디모데전서 2장 보게 되면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들이 죄악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징계를 받잖아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고통을 받잖아요. 지금 뭐 미국만 해도 토네도가 오고 홍수가 오고 또 뭐 일본도 에콰도르도 지금 뭐 멕시코 시티도 여기저기 뭐 지진 나고 홍수 나고 화산이 터지고 또 폭동이 나고요. 전쟁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LA 땅에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혼란해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에게 정해두시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는 생각하는 그 생각들은 내가 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냐?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러는데 하나님 자신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는 모른다 이런 얘기죠. 너희가 나를 오해했다. 이 시험에 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죠. 사탄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의 종으로 70년을 살아야 되느냐?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다. 화평의 생각이다. 왜 그러냐? 끝에 가면은 결국은 기대하던 끝을 너에게 줄 것이다. 화평의 삶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경청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너희가 너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 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거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 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요.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들어오신단 말이죠.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되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일단 바벨론에서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었던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가게 하였던 그것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뭐 에스겔서도 많이 나와요. 그때 되면 너희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아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동편쪽 정도만 지금 다시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정도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4분의 1 정도가 거기 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아직도 모든 나라,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이제 완전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고 결국 휴거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의 7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셔서 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간다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6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죠. 다 읽을 순 없고요. 8절부터 몇절 읽어보면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내 아들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그렇죠?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네게 자비를 베풀었음이라. 그러므로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모든 나라 민족이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시오니즘, 유대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샘, 앤티세미티즘이라는 그게 생기는 거죠. 너를 섬기지 않냐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레바논의 영광인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가 함께 네게 와서 내 성소의 장소를 아름답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내 발 둘 곳을 영화롭게 만들 것이니라.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지금 멸시받고 있잖아요. 다 네 발 아래 엎드릴 것이요 그들이 너를 주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시온, 그 시온이즘이라는 게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그게 시온이 되는 겁니다. 그때 시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를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시온이다,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계획은 앞으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온전케 만들어서 정말 온전케 만들어서 그들을 이 모든 땅의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을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격으로 그들을 키우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시편 24편에 분명히 나옵니다. 3절부터 보면은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곳에 자기 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네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수 19장 장면입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의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나 징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또 죄사함의 의의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를 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사생아는 징계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징계하고 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 연단이란 말이 영어로 experience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되죠. 인내심이 길러지죠.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고생한 아이들은 인내심이 있어가지고 커가지고도 모든 일을 인내로 잘 견디는데, 어릴 때 너무 부족한 것이 없이 자라고 그런 아이들은요,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가 물려준 것도 다 유지하지 못하고 다 망해버리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럼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재벌이 뭐한 세대 넘기기 힘들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주고 인내심을 길러주고 그럴 때 끝에 가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이. 연단이라는 뜻이 익스피리언스예요.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손에 여기 지금 본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화평의 생각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참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똑같이 재앙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이 세상에서 부르짖는 세계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이요. 이건 여호와 샬롬이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화평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 샬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주님께서 연단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가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형상이 되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힘쓰라. 이런 말씀대로 이 교회는 모두가 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화평이라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시험에 들고 낙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화평이니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연단 속에서 참 소망을 이루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